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3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아멘. 우리 대강절 우리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노래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남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메시아가 도래하면 공의가 세워지고 세워진 공의 위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고 새로운 질서 속에는 조화와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들이 형성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이제 세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지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만남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되죠. 이 만남의 소중한 가치가 우리가 만날 때마다 잘 깨우쳐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삶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참된 만남 속에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또 서로에 대한 배움이 있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사람을 만난 경험은 우리 모두가 다 겪어본 것이겠지만 그 만남이라는 사건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이 마음속에 가장 깊이 갈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참된 만남이 아닐까. 이 참된 만남 속에는 아름다운 모든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만남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메시아 종의 노래가 49장에 나오는데 이 노래를 하는 화자가 종 자신입니다.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화자이셨죠. 오늘은 종 자신입니다. 종 자신이 이 땅에 오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이 주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너는 내 종이라 내 영광을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말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어떤 말씀의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계획과 목적 이것을 드러내셔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니까 드러내셔서 그분의 행사로 말미암은 선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세상에 보이시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행사와 그 결과들이 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종 되신 메시아가 담당하실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누가 하느냐?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의 구원 계획을 알리시고 구원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고,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과 또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바로 이런 그 구원의 일 속에서 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개인과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독교의 글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세상에 개인과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1차적인 스텝입니다. 이것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원하신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 몇 군데에서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 두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모이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죠. 6절에 보시면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그래서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 또 모이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토록 많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이사야서를 가르쳐주는 교수님 한 분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돌아오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마라. 선지서의 핵심이 되는 낱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이사야서 44장 22절은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종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깨우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세상에서 감당하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소중한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도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격려하며 권면하며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참으로 중요하고 인간의 삶에 매우 선한 도전과 영향을 끼침으로써 이 세상의 변혁까지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그토록 큰 이슈가 되어야 합니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가져야 할 참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이 어떤 만남을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만큼은 이 만남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 나는 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싶은데요.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람은 어떤 만남이 없이 혼자서만 삶의 진가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영적인 속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신성과의 만남,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이 만남이 필요할까요? 이 내용은 오늘 본문 이후로 이제 보시면은 쭉 그 몇 가지 내용을 추려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8절 이하로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고 그 보호 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종의 임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대리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종은 마치 그 구약에서 보여진 여호수아가 하는 일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풍족한 땅에 그들 백성들을 정착시키고 그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듯이 긍휼로 그의 백성을 돌보실 것이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종이 하신다는 거죠. 백성인 우리가 종을 믿고 따르면 얻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그 많은 그 설명이 필요하고 또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기업의 주제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땅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땅을 얻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을, 그리고 메시아 종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땅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진 땅을 다 빼앗아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착각을 해서 큰 오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건 틀린 것이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땅의 주제가 큰 신학의 줄기로까지 이렇게 확장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팔복의 하나로 말씀하셨죠. 다 아시다시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말은 성격이 부드럽고 고운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딱 이렇게 고삐가 메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응할 때 더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더 못 미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적절하게 순응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원어의 뜻에 제가 가장 가깝게 말씀드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하는 땅은 금방 물리적인 땅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축복이긴 하지만 그 축복의 어떤 그 중심에 또 핵심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성격으로만 볼 때는. 그런데 땅이 왜 중요하냐면 땅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형상들, 각자의 그 이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잘 꽃피우고 자기들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땅은 중요하고 또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 땅에서 무엇이 산출되느냐, 어떤 소명의 삶이 형성되느냐, 그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이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에이커의 땅을 이렇게 넓게 개인적으로 소유 있다고 한들 그 땅이 뭘 심어도 하나도 나오지 않는 아주 메마르고 피폐한 땅이고 또 거기에다가 가시덤불과 그냥 잡초만 무성하다면 그야말로 골치 아픈 땅이죠. 그 땅을 뭐 소유한다고 한들 그건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뭐 사하라 사막의 중간 어디 이렇게 메마른 땅을 이렇게 땅을 떼어서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그 골치 아파서 어떻게 매니지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저쪽 그 북서쪽 대지에 63번가에 붙어 있는 거기 이렇게 개간이 안 된 채 이렇게 전혀 손이 닿지 않은 그 밀림지대와 같은 그런 땅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그 땅을 좀 원하시면 다음 주에 교인 총회가 있으니까 교인들의 허락을 받으시고 좀 떼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다 조건이 있는데 파시면 안 되고, 파시면 안 되고 그 땅을 배관하셔야 됩니다. 운망을 지으시든지 텃밭을 일구시든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좀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드린다고 해도 안 받아가시겠죠? 특히 플러드 존입니다. 저쪽은.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종을 언약의 대리자로 삼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의미는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지구라는 땅 위에 살고 있는 그 인간의 인생에 멋진 영적인 산출물들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환경과 조건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는 자신이 어느 땅에 발을 대든지 간에 하늘의 풍요가 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무엇이 거기에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법, 왕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새로운 환경과 조건을 형성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율법도 넘어서고 세상의 법도 넘어서는 최고의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차원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 감으로써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이건 참 이상하죠? 우리는 법이라 그러면 어떤 잘못된 것이나 사물에 이렇게 견주어서 이것이 잘됐다, 뭐 어떻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근거인데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판단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경이로운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법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볼 때는 그냥 그게 새였습니다. 새. 근데 이제는 새 한 마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새,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내 삶을 보니까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요 귀히 기르시는 아들이요 딸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마치 5절에서 종이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가서 나는 파워를 지닌 자다. 어떤 일에나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대권을 쥐고 내가 세상에 나갔더니 다들 벌벌 떨면서 나를 떠받쳐 주더라. 이러한 이런 자신으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도도하게 굴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4절을 보시면은 좀 이런 그 좀 부정적인 자신에 대한 설명이 있죠.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내가 한 일을 보면 꼭 실패한 것 같다. 내가 이것이 바닥난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냐. 나는 결코 누구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종은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민족 전체에게 배신을 받고 그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도 공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그 현실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새로운 눈으로 본 종의 자신은 나는 여호와 앞에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힘을 얻어서 살 수 있고 이 귀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신과 사물을 볼 수 있게 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내가 그 종 덕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얻어진 새로운 환경과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떠한 삶의 영적 소산물을 그러니까 땅의 기업을 얻습니까? 율법과 세상법에서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 벌 받는다,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면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에베소서 4장 27절 이하 같은 말씀을 보면은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수준에만 머물지 않고 오히려 참된 말, 지혜로운 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둑질 안 했다고 나는 그 법을 범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가난한 자를 돕게 되고 곤경에 빠진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자기를 주는 삶, 자기를 주는 삶, 이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의 영적인 소산물이 되는 것이죠. 바로 나에게서 이러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마땅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 내 삶에서 산출되는 영적 산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성경을 보면서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눈으로 자기를 드리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하에 산상설교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비전의 삶, 멀리 우리가 별을 바라보듯이 달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삶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도가 다스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돌아오면 우리는 이 같은 축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산물이 있는 곳으로 이 세상 누구도 자기 스스로 깨우쳐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만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산출물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는 멀리 떨어졌다가 돌아오는 백성들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으니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근데 그 전으로 보면은 백성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왕도 아래에서 얻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도 많은 기쁨들을 목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의 기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기쁨은 자기가 기쁘지 않으면 기쁨이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또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가 잘 살펴보십시오. 다른 형제자매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과 다른 지체들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가? 이것 또한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주님의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13절을 보시면 이러한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제가 목장 신방한 그 목장의 식구들 다 기억하시죠? 임마누엘, 죄송합니다. 은혜로운 에덴 목장 빼놓고는 제가 신방한 목장에서 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이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쁨이 내가 스스로 창출해내는 내가 스스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보니까 나도 그것으로 충만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기뻐지는 그런 그 단계를 포함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그 고통과 배척을 훤히 내다보시면서도 예수님께 있었던 그 기쁨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멀리 있던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아까 사절의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보셨듯이 인생을 헛되이 수고했던 것 같고 공연히 내 힘을 다해서 낭비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의 그런 인생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입으로 또 그런 말씀 하셨죠? 예수님은 당신 입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그토록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열망이 크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동족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서서 안타깝게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괴로움은 두 번째로 놓는다고 치더라도 그런 결과, 그런 허무함, 그것이 얼마나 그분에게 헛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힐 정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합당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먼 데 있는 이방 땅에까지 빛이 되셔서 그곳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기쁨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힘을 얻었고 자신의 소명의 비전을 살아생전 너머에까지 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서 자신의 인생을 너끈히 종료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먼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오시는 바로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께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왕도 아래 최고의 왕국의 백성들이 모여들 것을 보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최우선적인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백성들이 모여들어서만 든다고 해서만 그게 기쁨이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고귀한 백성들이니 얼마나 더 귀한 것입니까? 내 인생이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를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모이는 백성들의 삶 그것을 보시니 얼마나 더욱 기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자신이 정말 누리고 있는지 또는 첫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이 그 기쁨을 가지신 것이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 되실까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늠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나랑 똑같은 데서 왜 안 보세요? 좀 보세요. 고개도 이렇게 좀 돌리시고. 나랑 똑같은 데서 온 사람 있습니까? 다 다른 데서 오셨죠? 한국에서 왔지만 한국에서도 다 다른 데서 오셨죠? 무엇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오셨죠? 근데 와보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순종이라는 분명한 단계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순종할 때 우리는 땅의 기업을 받는 영적 산출물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권면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누가 우리가 모이자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목장 모임에 가보시면 몇 사람이 모여도 나랑 똑같은 데서 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멀리서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기이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처음에 좀 벽이 있다, 뭐 잘 안 친해진다, 왜 이렇게 교회를 좀 다녔는데도 사람들이랑 이렇게 서먹서먹하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이 공동체에서 음식을 맛있게 나눠 먹었고 그리고 서로 티격태격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나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실한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마 미래에는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 버려질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정적인 건 우리가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싸움의 텃밭 위에서도 영적인 산출물을 하늘로부터 얻어 풍요롭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불행해 보였지만 가장 행복했던 분이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에는 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가장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불행한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얼마나 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메시아, 종의 소명의 성취는 우리에게 직접 적용됩니다. 그분이 이방의 빛이 되셔서 이방인이었던, 우리 실제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중에 한 분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분이 없습니다. 메시아의 종의 두 번째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한 번도 그분과 만남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만남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신실하게 거하는 모든 개인수비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메시아가 오실 때 두 번째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참 만남, 그것이 실현될 때 우리가 얻는 그런 축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축복이고 하늘과 땅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렇게 큰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얻었은즉 우리가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합당하게 내보이며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데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이러한 귀한 삶이 더욱더 확장되고 그리고 더욱더 향상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